우리 전열 차양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로 격려하십시다. 하루 종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잘 지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삼세판입니다. 한번더 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이제 여호수아서 강해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드디어 여리고가 무너지죠. 나팔을 불었죠. 근데 나팔은 두 종류의 나팔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 때는 전쟁용 나팔이 있고 평화를 선포하는 나팔이 있다고 했습니다. 네, 성경에는, 번역 성경에는 나팔이란 단어가 구분이 없어요. 그러나, 원 성경에는 정확히 달리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초츠라라는 나팔을 불 때는 너희들과 본격적으로 싸우겠다. 그래서 전쟁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나팔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나팔이 하초치라가 아니고 여호수아서에서는 소파르. 소파르는 뭘 선언하는 거죠? 평화. 평화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 평화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전제된 평화를 얘기합니다. 해서 가나안 땅의 가장 첫 번째 과제였던 이 난공불락과 같았던 여리고성의 함락은 총칼로 싸워서 뺏은 함락된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하셔서 그들에게 허락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은 전쟁에서 빼앗는 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선언한 평화를 확인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 우리 여호수아서 강의의 주된 골짜기였죠. 근데 오늘 여호수아서 이제 7장 아이성 전투로 장면이 바뀝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뜻밖의 사고가 터지죠. 어떤 사고가 터졌는가 하면, 아간이라는 자가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는 명령을 어겨서 도둑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이 아간의 범죄를 하나님이 훔치지 말라는 걸 괜히 훔쳐가지고 사고 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했구나, 이렇게 윤리나 도덕적인 접근으로 이 사건을 가볍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아간의 범죄는 그렇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6장으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16절 보십시다. 16절. 6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성을 어떻게 해요? 주셨느니라. 우리 17절을 다 같이 읽죠. 시작. 거기 주셨느니라는 단어와 또 바치되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이든 또 아간의 이 범죄가 전제된 이 전쟁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전쟁을 통해 노획한 모든 물건을 항상 바칠 것을 요구했어요. 자, 그런데 이 바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그 현직 대통령께서 서울시장으로 계실 때 취임식에선지 무슨 행사에선지 기억이 아리송한데 서울시를 어떻게 한다 그러셨죠? 봉헌한다 그러는 바람에 한번 난리가 났댔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해명은 하셨습니다만은 밑에 부하 직원이 그냥 써준 걸 그대로 읽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은 하셨습니다만은 봉헌이라는 개념이 기독교에만 있는 건 아니죠. 불교에도 봉헌사가 있잖아요. 봉헌사 아예. 그러니까 이 봉헌이라는 개념은 기독교만 쓰는 용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 종교와 기독교인 우리가 쓰는 봉헌이라는 개념은 바쳐진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선 7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여기서 바쳤다는 말이 나오죠. 바친. 자, 그런데 6장 17절에 보면 아주 이상한 대비가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자, 보세요. 17절.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보세요. 여기 바친다는 개념과 또 하나는 무슨 개념이 나오죠? 살려두라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바친다는 말과 살린다는 말은 사실상 반대말입니다. 원래 살린다는 말의 반대말은 무슨 단어가 나와야 적합하죠? 죽이다. 맞아요. 그러면 바친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녹아져 있다는 증거가 됩니까? 맞습니다. 정확하게 바친다는 말은 사실상 제사적 용어로서 여기에는 죽음이 전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을 보시면 살려두라는 말과 바친다는 말이 반대어로 등장을 해요. 그런 개념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어떻게 해요?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어떻게 해요? 살려주라, 살려주라. 그러니까 살려주라의 반대말이 뭘로 등장했어요? 바쳐라는 말로 등장을 했어요. 그 이 바치라는 말은 곧 죽이란 뜻이거든요. 그 죽인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왜 아간이 이 바치도록 돼 있는 물건에 손을 댐으로써 큰 낭패를 겪게 만들까요? 이 일로 아이성 전투에 큰 낭패를 봅니다. 아간 때문에. 단순히 도둑질해서 아이성 전투에 패한 벌을 받았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이 바친다는 말 속에는 조금 더 성경적인 근거가 감춰져 있습니다. 자, 우선 신명기 20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기를 좀 접어두시고 신명기 20장을 보세요. 16절. 16절.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족속과 아모리족속과 가나안족속과 브리족속과 히위족속과 여부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18절 다 같이 시작. 자, 잘 보세요. 왜 모든 성안의 것들을 여호와께 바치도록 돼 있을까요? 바친다는 말은 곧 죽이라는 말이거든요.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죽였고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왜 하셨을까요? 그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와 우상 문화에 관련된 물건들이었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 철저히 바쳐서 죽이도록 돼 있어요. 그래야 그 물건이 온전히 새롭게 거듭나고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바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손을 대죠? 아간이 손을 대요. 죽은 물건에 손을 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나실인이 금해야 될 세 가지가 있었어요. 즉 구별된 자들이 금해야 될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삭도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둘째는 독주를,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셋째는 죽은 시체에 손을 대지 않도록 돼 있어요. 자, 앞에 두 개는 설명할 필요 없고, 마지막에 죽은 것에 손을 대지 않도록 돼 있는 건 웬 까닭일까요? 자, 죽음의 결과물은 뭐예요? 시체예요. 시체에 왜 손을 대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의 거듭난, 다시 말해 구별된 백성은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의 문제와 관계가 없다는 영적인 메시지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죄의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의 결과물이 뭐예요? 시체예요. 시체는 우리 죄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웅별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나실인은 세 가지를 금해야 되는데 그 중에 마지막 번째가 시체에 손을 대지 않도록 돼 있어요. 죽은 것에 손을 대지 않도록 돼 있어요. 너희는 더 이상 사망과 관계가 일절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선언받는 겁니다. 근데 이 가나안의 모든 물건들은 실질적으로 우상에 드려졌던 물건이에요. 그래서 다 죽어야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모든 민족으로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온 민족의 복의 통로가 돼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창조의 목적은 뭐예요? 창세기 1, 2장에도 보면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복 주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복이 무슨 복이죠?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물량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던 땅에 아브라함의 인생과 그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땅에 생명을 흘려보내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미 지금 가나안은 죽음의 그림자가 덮여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먹고 마시는 가운데 죄의 범벅이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중에 유일하게 한 가족만 생명을 얻고 있었죠. 라합의 가정입니다. 상천하지에 너희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우리가 일찍이 들었고, 들었을 때 간담이 녹았다. 이게 라합의 고백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땅은 점령되는 순간 일단은 다 죽어야 이 가나안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모든 걸 진멸하라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저주가 궁극적인, 심판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민족주의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저 중동의 아랍에 파키스탄이나 이란이나 이런 사람들도 물론 지금은 무슬림을 추종하고 믿고 있지만은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원수 세력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야 되는 선교의 대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마치 그들은 사탄의 권세 밑에 있는 사탄의 종자처럼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땅에도 지금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도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의 눈과 인식 세계 속에는 선교의 대상으로 들어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무슬림 땅에도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군대를 집어넣을 때는 왜 죽이라고 했는가? 심판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죽어야 새롭기 때문에, 죽어야 거듭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지도록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쩌자고 아간이 더 이상 심판과는 상관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만 거기에다 손을 대고 마나요? 이것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를 아간이 어기고 만 겁니다.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에 대한 그 중요한 메시지가 걸린 그 메시지를 어기고 만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늘 7장 1절로 가보십시다. 성경이 어떻게 시작이 되나. 자,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다. 근데 뭐 이런 범죄자의 족보를 이렇게 소상히 밝히죠? 근데 여러분, 이제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을 본문 자체로 읽는 것도 중요하나 방불하게 중요한 시각이 뭐냐면 성경을 배열과 구조적으로 읽는 눈이 참 필요합니다. 7장 앞에는 뭐가 나오죠? 6장이 나오죠. 너무 엄숙하게 또 성경을 읽어도 쉬운 답을 못하게 돼 있어요. 6장이 나오죠? 6장이 주된 주인공 같은 인물은 누구였습니까? 라합이었어요. 혹시 이제 저녁에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라합의 출신이 뭡니까? 아주 슬프디 슬픈 아픔을 가진 여자예요. 그냥 이름 한자밖에는 성경에 소개되어 있질 않아요. 라합이에요. 근데 오늘 7장을 여는 아간의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마음 아픈 소개를 하겠습니다. 무슨 지파죠? 일단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 지파입니다. 대표 지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유다 지파 누구의 증손이에요? 세라. 세라가 무슨 뜻입니까? 씨를 뿌리다. 씨를 뿌리다. 아,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씨를 뿌리다. 또 누구의 손자예요? 삽디의 손자예요. 삽디. 삽디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기쁨, 기쁨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아마 이 자녀를 낳고 아버지가 선대에서는 씨를 뿌렸으니 이 자식을 통해 기쁨의 열매가 나겠지라는 기대를 갖고 이름을 이렇게 붙였던 것 같아요. 제 이름은 클태자에 뿌리근자를 씁니다. 큰 뿌리가 되라. 그래서 위로 크지는 못했어요.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뿌리는 튼튼한데 이게 보이는 게 별로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 다음에 누구의 아들이에요? 갈미의 아들이에요. 갈미. 갈미가 뭡니까? 그 삽디 때 기대했던 대로 열매란 뜻입니다. 열매. 할렐루야. 집안이 괜찮아요? 괜찮죠. 이 정도면 괜찮죠. 정말 명문 가죠.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인 유다 지파요. 그 다음에 세라의 중손 씨를 뿌렸어요. 그 다음에 삽디 기쁨의 열매를 기대한 아버지의 소망의 그림에 걸렸던 인생을 살았던 분이에요. 갈미 열매이지 열매. 열매를 보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난 인물이 누굽니까? 아간이야. 아간.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뭐가 나와야 돼요? 열매까지 봤다면 뭐가 나와야 될까요? 자, 농부가 씨를 뿌리고 기대를 하면서 한여름 뜨거운 햇볕에 농사를 짓고 열매를 얻었어요. 그럼 이제 뭐만 남았어요? 수확하여 풍성함을 누리는 영광만 남았어요. 맞죠? 예. 이때 태풍 불면 난리 나는 거죠. 아, 이번에 목포 고향 두신 분들 고향의 아픈 소식을 접하셨을 거예요. 목포는 이번에 태풍에 제일 피해가 심했어요. 제가 아는 어느 지인 그 농장이 그 무화과나무 농장인데 정말 농부들은 그 열매 하나를 자식처럼 만지고 기릅니다. 지금 무화과를 딸 때예요, 지금. 근데 요때 태풍이 지나간 거예요. 다 떨어졌어요. 그 농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이제 열매를 맺었으면 이제 풍성과 영광과 누리는 일밖에 나지 않았는데, 남지 않았는데, 아간이 이름 뜻이 뭐냐면 사고 뭉치란 뜻입니다. 사고 뭉치. 참 이름이 아이러니해요. 사고 뭉치. 영광을 누려야 될 때 이 사고 뭉치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6장 25절을 한번 보실까요? 25절.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어디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 그 말은 영적인 의미를 해석을 해야 돼요. 오늘까지 우리들에게 이 여인을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오늘까지 우리 중에 거하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딱 한 장을 넘어서 7장 25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아간도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오늘까지 있어요. 오늘까지. 라합도 오늘까지 그 이름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죠? 아간도 똑같이 오늘까지 그 이름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죠? 성경 기자가 일부러 이 두 사건을 앞뒤에 붙여놨어요. 6장과 7장의 이 대비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3장에는 무슨 사건이 나오는가 하면 수가성 우물가에 슬픔 많은 여인이 메시아를 만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림을 잘 보세요. 그 여인은 예수님이 찾아갔습니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예수께서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했을 때, 하여야 하겠는지라 했을 때 must라는 동사를 썼어요. must. I must. 내가 반드시 이 지역을 통과해야만 한다. 수가 피로 값주고 사다, 그 말이. 그 우물가를, 험한 길을, 모든 유대인들이 돌아가는 길을 주님은 그 길을 통과하여 한 슬픈 운명을 지고 살았던 여인을 만나러 우물가로 가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아무 기대 없이 또 먹으면 목마를 그 우물을 길러러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 종어에 물동이를 이고 물가로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이미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정확히 구원의 그림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4장에는 뭐가 나오죠? 니고데모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성인이. 그에게는 회의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이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한밤중에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 그래서 이스라엘 선생으로 묻죠.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의 질문이 벌써 틀렸어요. 영생은 어떻게, how, 방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런데 니고데모의 인식세계는 거기까지가 한계였어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묻는 질문을 간파하시고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박사님이, 아니 내가 몸이 이렇게 커버렸는데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맹꽁이 같은 소리를 해요.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자, 이 3장과 4장의 이 절묘한 대비를 보세요.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은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최고의 지성인으로서 그가 그 진리의 목마름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그에게 돌아간 대답은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물론 나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가서 요구합니다. 내어달라. 그는 과정에서 물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3장과 4장의 대비를 통해서 절묘한 구원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6장, 7장도 마찬가지예요. 6장의 주된 인물은 기생나합이에요.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이 슬픔 많았던 여인에게 어느 날 사고처럼 찾아온 이 구원의 역사. 그 여인에겐 구원이 임합니다. 그런데 유다지파요,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 아들이요, 이제는 누릴 건 영광밖에 없는 이 아간 때에 와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 기자는 이 두 장을 우리에게 이렇게 슬쩍 비교해 주면서 어떤 인생에 놓일 것인가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둘 다 오늘까지 우리들에게 기억되고 있어요. 아간은 아간으로서 기억되고 있고 라합은 라합으로서 기억되고 있어요. 오늘까지 있더라. 오늘까지 있더라.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7장 2절을 보세요. 7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 얘기를 대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뭐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자, 앞을 보실까요? 이제 이미 아간에 의해서 범죄는 저질러졌어요. 범죄는 저질러져 감추어지고 있는데 이제 아이성 전투의 공약이 두 번째 전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명제로 던져졌습니다. 근데 이미 이 아간의 타락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얼마나 벌써 헛바람이 들었는가를 금방 탄로가 납니다. 뭐라 그러죠? 아이성은 여리고에 비해서 10분의 1 규모밖에 안 되니까 이거 뭐 다 올라갈 수고 필요 있겠냐? 한 2-3천 명만 올라가라. 그 이유가 뭐였죠? 그들은 소수니. 그들은 소수니. 자,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뭐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영적인 공동체의 속성상 가장 싫어하는 거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사람의 영향력이 생기는 걸 가장 싫어하세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능하면 개인을 감추세요. 이거 정말 하나님이 몸서리치게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독점하기를 좋아하시고 이기주의자세요. 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마땅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 우리의 아버지시요,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람이 영광받고 사람이 스타가 되는 것을 너무 간과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가장 그런 위험에 놓여 있을 수 있는 자리가 목사 자리입니다. 목사 자리는 가만두어도 영향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목사 스스로가 소스라치게 자기를 흔들면서 깨우면서 작아지는 연습, 사라지는 연습, 희미해지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전체 공동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도 협조를 해야 될 문제고 목사 스스로도 고민을 해야 될 싸움이에요. 이거 가장 싫어하세요. 그래서 온전히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만 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회 속에 크기와 세력으로 일하는 시도를 가장 싫어합니다. 이것도 오직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만 모든 일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뭐예요? 이 문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를 외적으로 가장 표현하는 실질적인 고백이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태도는 가장 교만한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철학기도 많이 나오는데 새벽기도, 철학기도 많이 나오십시오. 가능하면 우리 예배당의 모든 공간을 메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하나님의 교회가 클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는 태도가 기도에 매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무슨 사고방식에 빠져있죠? 첫 전쟁의 승리의 도치가 돼서 그들은 소수니 이미 이 구조 자체가 뭘 암시하고 있는 겁니까? 이 싸움을 뭘로 봤다는 얘기예요? 힘의 세력의 싸움으로 이해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맞죠? 그들은 소수니 언제 가나안 전쟁을 총칼로 싸우라 그랬습니까? 모든 백성이 작든 크든 크기로 이해하지 말고 세력의 싸움으로 이해하지 말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 이해해서 순종하라 그랬지 언제 크다 작다 따지라 그랬어요. 특별히 우리 3.1교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큰 교회가 되었어요. 좋죠? 그럴수록 그래서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되고 겸손해야 돼요. 누구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3.1교회는 하나님이 은혜를 준 만큼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이 고백이 마르면 안 돼요. 마르면 안 돼요. 이거 하나님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새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간의 범죄에 떨어져서 이 싸움을 지금 힘의 세력으로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힘의 세력. 뭐 요거 2, 3천 명을 올라가면 돼. 이 얼마나 무서운 생각이에요. 저도 목회하다가 그런 실수를 저지른 적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가 빚이 많아가지고 너무 힘들 때는 목사 생각에 이런 생각이 부스부스 들어오더라고요. 아, 교회가 한 5천 명만 모이면 대충 헌금이 얼마 나오니까 빚 갚을 수 있고 이런 생각이 살금살금 들어오더라고요. 왜 교인들이 자꾸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응?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생각이에요. 여러분 한 군데만 소개할게요. 여호수아서 11장을 보세요. 우리 앞으로 살펴볼 내용이지만 21절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안압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안악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제 가나안 땅의 전쟁이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자, 22절 시작. 23절 다 같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자, 22절 잘 보시면 가드와 가사와 아스도대만 옛날 성경에는 약간 남았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이게 이제 팔레스타인 지도예요. 쭉 줄으면 이쪽은 지중해고 이쪽에 이스라엘 땅인데 팔레스타인 땅인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시 어디 부분인가 하면 해변가에 이제 블레셋 지역이 되죠. 이 조그만 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거의 이스라엘 땅을 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말하자면 1% 정도 남겨놓은 거 1%. 옛날 성경에 약간 남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1% 남았어요. 그런데 앞불사 여호수아가 요 1%를 남겨놓고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가 하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왜? 거기는 마저 먹으나 안 먹으나 이 땅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는 영향력이 있어 보였어요? 없어 보였어요? 이건 별 상관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점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남겨둬요. 그리고 그 땅에서 발생한 그 문명의 화려함이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전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99대 1이에요. 비율로 따지자면. 이거 뭐 먹으나 안 먹으나 똑같아요. 벌써 이스라엘 공동체 이 전쟁의 원리를 어떻게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힘의 균형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힘의 균형으로. 그런데 이렇게 남겨둔 데서 무서운 일들이 역사 속에 벌어집니다. 가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블레셋이 여기서 일어나가지고 가드에서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법궤가 빼앗겨요. 가사에서는 누가 잘합니까? 삼손을 무너뜨렸던 인물이 누구예요? 들라가 어디 출신이죠? 가사에서 일어나요. 가사. 제가 거꾸로 말했네요. 아스돗은 어떤 일이 일어난 곳입니까? 바로 그 영광스러운 법궤가 빼앗던 곳이에요. 빼앗긴 곳. 그 가드에서는 누가 일어나죠? 이스라엘을 욕하고 조롱했던 골리앗이 일어난대요. 이 세 가지 역사는 이스라엘의 가장 치욕스러운 역사예요. 그런데 그것이 힘의 논리로 남겨두었던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역사만큼 무서운 게 있을까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세 글자. 그대로 거두리라. 얼마나 무서운 역사적 단어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소수만 올라가라. 다 올라갈 거 있냐? 이거를 효율과 효과와 힘의 논리로 이해를 하고 이 전쟁을 접근합니다. 완전히 패망을 뒤집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혼이 나죠.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의 실패는 두 가지 의미였어요. 벌써 이스라엘 공동체 세속의 원리가 들어와서 이 모든 전쟁을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와 순종의 원리로 이해하지 않고 뭘로 접근했는가 하면 힘의 논리로 접근을 했어요. 그 사고방식의 뿌리가 어디서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죽여서 바치라는 것에 손을 댑니다. 더 이상 생명과 죽음과 사이에 사망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은 어떤 원리로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은혜의 원리로만 살아야 돼요. 은혜의 원리로만. 사랑하는 3.1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삶을 살 때에도 분초라도 꿈에라도 여러분들은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만 이 한 주간을 승리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하나 하십시다. 268장 우리 박수 치면서 268장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란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십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문을 나서기 전 함께 기도할 제목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 공동체는 힘의 원리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려는 모든 시도를 가장 싫어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삶에 수없이 놓여져 있는 과제들이 있죠. 그 모든 것들을 은혜의 원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오 하나님 두 손 들고 빕니다. 어떤 문제 호흡 하나까지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될 일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달마다 하나님의 은혜만 매달리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3.1교회는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자아가 죽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공동체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공로만 주장하고 자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흘리신 피로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를 하십시다. 은혜의 원리로만 살게 하시고 특별히 정결케 하시고 오직 예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만 자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크기 우리의 자랑은 감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고단한 삶의 문제를 받으시고 안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공로로만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3일의 모든 젊은이들과 성도들 머리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시고 저들이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기를 자랑하며 세력을 자랑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 속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조건으로 일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정결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드리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아버지 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만유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 이 시대가 내가 매일매일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꿈꾸듯 일어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삼일교회를 더욱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람의 소리는 감추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죽도록 순종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상이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을 가르시고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 삼일교회를 연락해 주시고 우리 삼일교회를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영향력이 주장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불구만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늘로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나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 앞에 구원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먼 길을 찾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 모아주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백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병든 자, 취업의 문이 필요한 자, 학업의 공고함을 겪고 있는 자, 결혼 문제, 태의 문에 열어지지 않는 자, 부채 얽매인 자, 이 삼일교회 우리 공동체가 겪고 있는 이 인간적인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신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한 주간 속에도 붙들어주시고 한 걸음 뛸 때마다 이 문제가 주의 문제임을 믿습니다. 이제는 이 문제는 내 손을 벗어났습니다. 내 손을 떠났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예람제와 또 교회학교 자라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많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지만 밑에서 계속 올라와야 됩니다. 우리 고등학생들이 올라와야 되고 중학생들이 올라와야 되고 초등부가 올라와야 되고 영화부에서 많이 올라와야 됩니다. 이들을 하나님이 장중에 붙드셔서 어릴 적부터 성결하게 하시고 어릴 적부터 말씀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런 사소한 아픔 또 진지한 인생의 피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빵의 문제까지를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몸이 아픈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취업의 문이 열어지고 학업의 문이 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혼 문제가 주님 앞에 온전히 은혜를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태의 문이 열어지지 않는 자에게 속히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부채의 몸이 붙은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살릴 때 놀라운 은혜를 구원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응답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적을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소망의 문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나타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여기에 모인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들을 손대시고 간섭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어머니들이 캠퍼스에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가서 저들이 하나님 그생과 같이 대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로만 들어가네. 우리 찬양합시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더 기도하고 전문을 나서십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이 일터의 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기근과 환난을 만났던 그 시대의 모든 백성이 먹고 살았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을까요?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고 하지요. 5천명 분을 혼자 먹고 사는 인생이 있고 5천명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의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은 5천명, 50만명, 500만명을 먹여 살려야 돼요. 요셉 한 사람이 그 시대의 환란을 먹여 살렸던 것처럼 우리 삼일교회 일터의 일꾼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돼요. 저는 그것이 맞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삼일교회 성도들의 일터에 이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까?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 두 번째는,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너무나 믿지 않는 부모들이 많아요. 이게 이 젊은이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 하나님, 고향에 또는 모시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의 먼저는